우리 지난주 본문에서 초대교회에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적인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성령으로 극복하고 나서는 말씀이 더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믿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문제가 나타난다고 해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선포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교회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항상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든 항상 말씀 앞에 진력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교회였습니다. 그때 그 문제가 바로 헬라파 성도들의 그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일들이 있어서 이 일들을 해결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선포하는 일에 집중하리라 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그 구제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을 그렇게 담당하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택하여지고 세워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구제사역이 잘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얼마나 균등하게 분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오늘 8절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먼저 스데반을 설명하는 내용에는 항상 충만하다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3절 보니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5절을 보니까 특별히 유독 스데반에게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 본문에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리고 또 10절에서도 지혜와 성령으로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 집사, 얼마나 그렇게 성령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여줬는가.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단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하는 그 일과 구별되어서 일꾼들을 택해서 봉사하고 공개하고 섬기고 행정적인 일들을 담당하게 할 때 단지 이 일꾼들이 돈 계산을 잘하고 이와 같은 경험이 있다 해서 그들을 택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일과 이와 같이 구제하는 이 일들이 다 사람의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오로지 모든 사람들이 공히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나타내는 일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직분이든지 어떤 모양의 사역이든지 그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이 먼저 사역을 시작할 때 이 8절 이 하반절을 보니까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기자 누가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굳이 이것을 쓴 이유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표적과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이 말이 원래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사역이었습니까? 먼저 여러분 5장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5장 12절이죠. 5장 12절을 보시면 누굽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이 일은 사도들이 행했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렇게 행했던 것도 추적해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고쳤을 때 그때 그 공회 앞에 끌려가서 옥에 갇히고 위협을 당했던 사건이 4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간신히 풀려나게 되어서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때 그 기도가 그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마지막 내용이 사도행전 4장 30절 내용이에요. 한번 보시면요. 손을 내밀어 기도의 내용이에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5장 12절에서 사도들이 그 기적과 표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던 그 사도들의 복음 증거와 이 표적과 기사와 동일하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세워진 그 일꾼들, 그 중에서 유독 스데반에게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권능과 그 표적과 복음을 고스란히 스데반에게 주셨다는 그 얘기를 누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표적과 기사도 원래 그들의 것이 아니었고 복음서에서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전하셨을 때 행하셨던 그 일이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충만함을 받고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가예요. 그런데 자칫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참 교회를 시험에 빠뜨리고 미혹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것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그 목적으로 그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외에 그 길 외에는 이것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악한 자가 나타나는 이 시대에 그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회방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이 시대가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거짓된 표적, 거짓된 기적들을 행하면서 유사 기독교적인 행위로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멸망에 빠뜨리는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현실로서 우리가 목도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적은 굉장히 기독교적이지만 그것은 굉장히 또 적그리스도적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구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악한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활동, 사탄의 힘으로 뭐가 나타났습니까?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 능력과 표적만 보고서는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난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가? 그것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그것이 어떤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지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난 것인지 사탄의 활동으로 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보는 바, 보이는 것만 주목하기 때문에 그것을 볼 능력이 없습니다.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탄의 활동으로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결국은 그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저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시지 않고 여러분, 이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에요. 진리의 사랑. 여러분, 세상에 기적이 없습니까? 세상에 사랑이 없습니까? 세상에 구제와 돌봄이 없습니까? 이단의 사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있어요. 한 가지만 없습니다.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만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만 있습니다. 이 진리는.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가 무엇을 향하고 어디를 겨냥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고 어떤 권위나 영화를, 어떤 명예를, 어떤 그런 높임받음과 존경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그렇게 사도들이 행했던 그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나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공의 앞에 그가 기소가 되고 고발을 당하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는 내용까지 사람의 어떤 유익을 취하는 대로 가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적으로만 그것을 사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난다고요? 교회가 아닙니다. 표적이 나타난다고 그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을 겨냥하고 어디를 향하게 만드는가 그것을 보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멸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진실함,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을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교회가 되면 여러분 다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표적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이미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없죠. 근데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영광의 영을 내려주셔서 그것을 기름 부으심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깨어서 기도해야 할 한 가지 이유, 미혹되지 말아야 할 성도들이 오늘도 깨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이 세상과 싸우며 이길 수 있는 그 이유, 성령께서 이 교회를 순간순간 붙잡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이 스데반이 이 당시 복음을 전했던 이 무리들이 이 스데반이 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절을 보시니까요, 이른바 자유민들, 자유민들의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들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구레네에서 왔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왔고 길리기아에서 왔고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헬라어를 쓰기 때문에 이 자유민들 언젠가는 포로로 잡혀서 이방 땅에 끌려갔던 사람이지만 이제 자유를 얻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던 사람들. 스데반도 이러한 사람들 속에 있다가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사상을 갖고 있는가, 복음을 들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격노하게 되고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가를 누구보다도 스데반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10절 보니까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랬어요. 이것도 의도적으로 사도행전 4장 13절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담대하게 공의 앞에 선포했을 때 그들이 놀랬죠. 그들을 학무 넘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기이하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모든 성령이 주신 지혜와 구변으로 담대하게 그들을 대항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스데반에게 고스란히 나타나게 된 거예요. 어떤 말로도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은 빠짐없이 1.1핵도 빠짐없이 모든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구약에서 계시하신 모든 말씀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그렇게 모든 논쟁이 탁 막혀버렸을 때 빈틈없이 논리적으로 그리고 지혜와 구변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맞을까요? 그들이 그 복음 앞에 굴복하고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복음을 믿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11절 보세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그들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죠? 그야말로 충만한 사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충만한 사람의 그 복음 증거함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가 있고 어떨 때 복음을 전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반응이 우리의 성령 충만함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교만한 일이에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할 일일 수 있겠죠. 매일마다 설교를 하는데 오늘 좀 많이 안 나온 것 같은 새벽 예배가 있다면 아 내가 어저께 설교가 좀 약했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오늘 스데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그게 아니었구나.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들이 시기가 일어나고 분노하고 대적하고 끝까지 그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복음을 믿어 구원받는 측면만이 아니라 두 번째 측면도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선언되는 그 현장이 복음 증거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멸망의 빈거요 멸망의 증거가 된다고 빌립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이 그저 이 논쟁이 안 되는구나 내가 오늘 졌구나 하고 돌아가지 않고 사람들을 매수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패역하고 끝간데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나아가는가를 이 대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매수했다는 건 돈으로 샀다는 얘기죠. 사람들을 사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그랬어요. 자기가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돈을 받았어요. 그렇게 말할 것을 주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 끌어내려서 함께 죄짓게 만들고 함께 거짓에 빨려 들어가게 만들고 함께 무익하게 되어서 함께 멸망받도록 만드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혼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 거짓의 영이, 그 패역한 영이 영향을 주어서 그 속에, 가만히 있는 사람 속에 돈을 주고 거짓을 심는 거예요. 자기도 멸망받지만 그 사람도 멸망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진리를 바라지 못하면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주게 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러할 수 있는 항상 어떤 영인간은 붙잡혀 있어서 성령으로 붙잡혀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 폐역하고 그 사탄이 활동하는 그 거짓된 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함께 종노릇하게 만들고 함께 거짓에 빠져서 함께 멸망하게 되는 그들이 그 돈 몇 푼에 거짓 증거하라는 그런 주문을 받고 결국 그들이 거짓 증언을 하게 되어서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기소를 받고 공회 앞에 끌려가서 흘러흘러서 마지막 7장 마지막에 가게 되면 스데반은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0계명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단순히 도덕적인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풀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로 풀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먼저 구약에서 이와 같이 똑같은 일이 언제 벌어졌죠? 아합이 의인 나봇의 포도원에 대해서 탐욕을 품었을 때 그때 사건이죠. 이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탈취하고 싶은데 그것을 전전긍긍하여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이세벨이 와서 뭘 그거 가지고 고민합니까? 라고 간단하게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불량배 둘을 그가 사서 불량배에게 거짓을 심죠. 이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언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법정에서 이 거짓 증언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나봇이 사형 선고를 받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문 밖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이 죽은 그 내용과 똑같이 죽은 것입니다. 바로 그 중간 사건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신문을 받을 때 그들은 인격자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고 수틀리다고 그냥 막 죽이지 않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래서 거짓 증언자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모략을 꾸미고 그 거짓 증언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들이 발견한 죄목이 뭐죠? 바로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는 죄를 그들이 찾아낸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4절 말씀 보면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거짓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 바로 살인하는 죄입니다. 근데 그 살인이요, 누구 어떤 사람을 죽였다는 그 내용이 아니라 이 성경은 그 거짓 증언이 바로 우리의 선한 이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바로 그 죄이기 때문에 십계명에는 하나님이 그 거짓 증언하지 말라. 전혀 죽을 이유가 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전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죄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의 영, 교회를 회방하고 그리고 성도를 유린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이 거짓의 영, 그 속에 있는 그 살인의 그 세력, 죽이는 권세, 그 모든 결박을 끊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그랬습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싸워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거짓의 영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부르짖어야 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의 출처가, 우리의 시작이 바로 이 거짓의 영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미혹되고 하나님의 것보다 사람의 것이 더 가까이 느껴지고 실체로 다가오는, 그렇게 돈으로 매수될 수 있고 그 세상에 굴복할 수 있는, 근데 그 거짓의 힘이 바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거짓이 예수님 육신으로 계실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힘이 바로 거짓이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오셨을 때에는 끊임없이 진리를 대적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진리를 가로막는 불의의 영이 바로 거짓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르짖어야 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짓의 영. 교회를 침륜에 빠뜨리고 멸망에 빠뜨리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사탄과 거짓과 이 더러운 영에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이 안에 포함되었고 거기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선포되면 참 교회가 어려워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리는요,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 말씀 8장 45절을 보시면요, 예수님 말씀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얼마나 사람의 마음들이 거짓에 가깝고 거짓이 쉽고 거짓이 익숙하고 거짓의 편안함을 느끼는 마음인지요. 진리가 오면 믿질 않습니다. 진리는 불편합니다. 진리가 선포되면 귀를 막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없고 길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미혹할 때 사단이 활동하는 방법들이 참 너무나도 다양하고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저 예수 잘 믿고 교회 다니면 세상이 어떤 것을, 어떤 유익을, 어떤 재물을, 어떤 성공을 줄 것처럼 그렇게 매수당하게 하는 그 모든 기복신앙과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이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뺏는 그런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런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부르짖고 주님 우리를 정말 고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진리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달라고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저 유람선을 타고 뱃놀이 하듯이 그런 차원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오늘 한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이 날에 이 영적인 전쟁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의 성령을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 귀한 교회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교회랑 뭐가 다르다고 그렇게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안주할 수 있고 아니란 마음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고 우린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 언약에만 기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알고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밤이 된다면 성령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 자체도 우리의 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안일하게 만들고 안주하게 만들고 나른하게 만들고 그렇게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도록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결국 그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가 점점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그의 처지와 형편들이 점점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그런 모양으로 가게 돼요. 그 거짓 증언자들이 14절 보니까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은 바로 13절에 나오는 거룩한 곳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들은 반복해서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가 들었노라. 이들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인 것 자체가 그가 어떠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은 신문, 똑같은 거짓 증거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형 선고를 받을 때에도 이와 같은 거짓 증거, 똑같은 것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57절, 58절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랬어요. 여러분, 이단이나 거짓 교사나 거짓 사도들이나 거짓 가르침이 아주 전혀 다른 것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별하기가 참 어렵고 교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거짓 증언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날조하고 모든 것들을 다 뜯어 고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묘하게도 그 한 가지 딱 고쳐서 바꾸어서 그렇게 말했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내가 헐고라고 거짓 증언자들은 말했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여러분,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그야말로 절대적인 것이었죠. 신앙적으로도 절대적이었지만 그들의 모든 경제와 산업도 다 성전에 다 달라붙어서 성전이 아니면 먹고 살 수도 없는 그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다 성전 중심의 사회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헐라, 이렇게 너희가 헐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참 충격적인 말씀인데 그것을 너희가 헐라고 하는 그 주체를 그 2인칭을 1인칭으로 고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것입니다. 딱 한 가지 고쳐서. 여러분, 그 한 단어 그 고쳤다고 해서 그 내용이 바뀌는 그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 마치 성전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성전을 없애버려라 하는 것이 참 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그들의 모든 종교와 역사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들의 모든 인격과 존재를 다 부정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는 말씀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건물로 지어진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이 참되고 영원한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으로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참 성전이 될 수 없고 이 성전이 무너져야 참 성전이 오리라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성전은 예수님 자신 육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 보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너희가 헐라 하는 말씀은 너희가 곧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내가 안다, 그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 몸이,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지고 못 박히고 피 흘리셔야만이,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셔야만이 참 성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성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는 영원한 진정한 그 참성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 단어가 어떻게 되었다 한들 성령으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들은 어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영광과 영생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준 이 율법 얼마나 소중한 율법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면 마치 성령으로 받지 못하면 성전도 필요 없다, 율법도 필요 없다, 예배도 필요 없다, 섬김도 필요 없다라고 성령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복음을 그렇게 곡해해요.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만유를 통일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을 이루어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구원과 영생은 절대 맛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율법을 폐하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육체가 허물어주시고 찢겨지시고 피 흘리신 다음에 하나님이 사흘째 되는 날 예수를 살리셨을 때 성령을 부어주신 그 백성들이 그 성령이 마음으로 임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성령이 새 마음이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 성전을 허무시는 분이 아니시라 참 성전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주시는 주님. 그것을 알지 못하여서 이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이기로 이 공회, 이 심판대 앞에서 결정하게 된 것이에요. 이 말씀은 이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과연 정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이 스데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이 스데반은 과연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려주는 대목이 바로 마지막 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 공회에서 선언된 이 사형 선고로 이제 스데반은 나보처럼 돌에 맞아 죽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스데반의 얼굴을 그 위험한 위협이 있고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자리에서 그의 얼굴이 전혀 두려움의 기색이 아닌 천사의 얼굴처럼 되었더라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그것은 예수를 잘 믿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은 세상에 어떤 일이 잘 술술 풀리고 어떤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받는 그 치욕과 그 사형 선고와 그 억울함과 그 고통과 그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영광의 영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전혀 두렵지 않고 그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그 인생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거짓된 가르침에서 오는 그런 거짓된 복음이 주는 그 유익들, 예수 잘 믿으면 어떠한 형통, 어떠한 부귀, 어떠한 기적, 어떠한 성공,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정말 복이 있는 자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시고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기쁨, 우리의 만족,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치욕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남들 그렇게 힘들지 않는 인생이지만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길이 그렇게 어떨 때는 그런 많이 갖지 못한 가난한 길이고 또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길이고 그렇게 어려운 길일 수 있는 것은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인생이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하늘의 평강, 하늘의 기쁨 가득하여서 세상 것으로 매수당하지 않고 거짓의 영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더라도 고통을 받더라도 오직 그 이름 증거하고 선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